성화는 우리가 그 칭의를 받고 그 순간 나는 완전한 의인이 돼서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런 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를 내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만으로 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 맺히는 영적인 열매를 할수 있는데요. 그다음 성화의 참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 성화에 참된 증거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들, 그 삶의 열매들이 사실상 우리의 내적 상태, 영적 상태를 증거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이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뭐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아홉 가지 열매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 열매에 비춰 보면은 자기가 정말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너무나 잘알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먼저 나오는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사랑 한 가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은 그 사랑을 사람들은 무슨,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나오는 사랑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한 대목을 가지고서 자기의 내적 상태를 비춰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지, 그리고 성화된 사람인지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오래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랑을 참으로 마음속에 깨닫고 받아들인 자만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결국 맺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변화가 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께 그분의 의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 잘못된 복음과 교리에 묻혀서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거든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 자유하더라도 내게서부터 그러한 성령의 열매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상태에 있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오래 했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자기 재산을 내어주고 그리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내적 그러한 열매와 증거들이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봐야죠.
그 성화의 핵심은 지금 성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거의 다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뭐 굳이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그 성화의 핵심은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 가운데에서 구별되는, 선별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과 그 연합된 상태에서의 그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동떨어진 그런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죄에서 뭐 선별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한 상태에서의 그 거룩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성경절을 몇 가지 읽어드리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된 백성은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말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그 거룩해지기를 저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그분과 산 그 교제를 나누면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저희 안에 그 거룩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있을 때 또 그것을 그분이 또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열망하는 거에 그 비례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열망하는 그 기도도 또 그분이 또 저희한테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거룩한 길이고 내가 성화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고 알 수 있느냐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요한 1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느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니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것은 거룩한 삶이었거든요. 하나님, 세상과 그 유대의 어떤 모든 그 종교적인 그 어떤 그 모순과 이런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그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행함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했거든요.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거든요.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친스러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말씀 속에 그 로마서에 보면은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체가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분명히 기록한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리라는 그 말씀 속에 안식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안식일은 너와 나의 표정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거짓말하는 자랬거든요. 즉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비춰본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한다는 것은 귀신도 믿고 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고통이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지체가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그랬거든요. 성화의 길은 정말 죄를 잘라내고 이 지체 하나를 자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증거는 핍박을 받지 않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 성화의 어떤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이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면은 정말 진리를 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올 것이고, 직장에서부터 온다면 직장에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진리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이 내가 거룩한 길을 걷는 그 증거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에 대하여 너무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고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성화의 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예수님의 그 성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당연히 부드럽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내면에서 정말 동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정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까지도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진 그 온유한 마음. 그래서 정말 쓰디쓴 말을 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정말 온 우주에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 낮고 낮은 인간으로서 오신 그 겸손함까지 우리가 갖는다면은 정말 그것이 성화된 삶의 모습이죠.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 나는 이 정도면 의로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주 참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진리를 향한 갈망과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남된 일입니다. 예,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과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말의 의미를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과 그리고 정말 자기의 그온 마음을 다해서 그 진리에 굴복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상 그러한 변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성화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그 성소 안에 그 성소 진리가
그렇지.
우리의 그 경험을 잘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성소제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경험이 없이 성소 밖에서 이끄심을 받는 그 과정을 구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칭의를 받았다라고 그치.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과정과 성장의 과정과 또 어떠한 종교 생활의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일을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오시거든요. 모든 사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들이 물론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러나 정확한 경험은 우리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번제단의 경험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는 내가 죽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 상태까지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죄를 포기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께 나를 바쳤을 때 그때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번제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 한순간에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창문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등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그 등대 속에 흘러서 빛을 발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대는 우리의 중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의의를 우리의 기도와 함께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가능해지거든요. 성수제도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소제도를 안 가르칩니다. 참 가슴 아픈 거. 저도 20몇 년 동안 이 성소제도에 대하여 이 진리를 받고 생애 빛에 와서 성소제도, 특별히 강 목사님께서 이 성소라는 책을 써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성소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 뜰에서 머물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성소에서의 삶은 아주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촛대에서 그 빛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12장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안 잡히는 거죠. 성소에서의 그 삶, 거룩한 성화의 길을 그럴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거죠. 즉 죄의 권세에. 그러면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빛 안에서 걸음으로써 빛의 모든 행함의 그 성화의 길을 갈 때 그러면서 곧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길 속에 그 성소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떡상에서 그 떡을 먹음으로써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6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신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산떡이고 그 진슬병에 있는 그 떡을 먹을 때 나로 인하여 산다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거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그런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썩은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께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는 엎드려서 간절히 기는 거죠. 그것이 분향단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께 탄원하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의로운 피와 함께 주님께서 드리는 그 중부의 기도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간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보기도 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곧 교회에서 정말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줘야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화의 길을 가는 모든 것들을 알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헛되게 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성소제도를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소제도를 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만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이 땅에서 그런 살아본 경험이 없는 자가 어찌 하늘에서 단번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화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진 그때 잃어버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멘.
그 거룩함을 그 마음을 또 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소뜰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분명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과연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활을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결국 그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 율법적인 노력일 뿐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질문도 놀라운 것이고 대답도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것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그 죄를 본성으로 규정하지 않거든요. 죄는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죠.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유혹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유혹을 계속 받아요. 이 유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장성한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유혹에서 면제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굴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면 죄를 이기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령 욕심 하나를 이렇게 보자고요.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거는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유혹이고.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죄를 우리가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바로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럼 뭘 생각하느냐?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이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억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것을 반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해서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 그럼 저희한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00년 후에 아담 이후로 4000년 동안 계속 그 타락한 그 타락해질 대로 타락해져 본성이 타락해진 그 상태에서 인간의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그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로 그 유혹의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죄하고 싸우지 않으셨다. 유혹하고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도 거듭난 상태로 계속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통해서 그분에게 능력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사셨다면은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본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가요. 말씀을 보니까 그 로마 시대 특별히 굉장히 잔인해질 대로 잔인해진 시대잖아요.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런 거 보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자굴에서 먹히는 거 보고 좋아하고 잔인해질 대로 잔인해진 그 시대에 태어나셔갖고 그 죄를 하나도 안 지신 분이 그 죄 속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로우셨겠어요. 예. 네.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발이다 뭐 욕하고 침 뱉고 수염을 뽑고 그렇게 따귀를 때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들에게 그 유혹이 왔을 때 온유하지 못하게 내보이고 싶도록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외부에서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 그 길을 저희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저희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그 고난이에요. 그거를 뭐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본성은 이런데 거기에 그 유혹이 왔을 때 막 사람들이 거칠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대응하고 싶고 악한 마음을 갖고 싶을 때 그때 그걸 갖다가 성령께 굴복하고 예? 그 길을 저희의 그 본성대로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품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 죄는 발현이 되잖아요. 발현되지 않고 그걸 바로 성령의 은혜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그분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붙들었었어요. 정말 어떤 그 거칠게 얘기하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 그러고 싶을 때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딱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 뭐 그러면은 앉을 거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되더라고요. 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질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뜰의 그 성소의 경험에서 그 떡상이 있고 그 촛대가 있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 저희가 평소에 그냥 읽었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그분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죄짓지 말아야지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그 꼴지어지는 것,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내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순간 그거를 내 자신을 꺾는 건 고난이지만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렇게 꼴지어지면서 그 인이 저희에게 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성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럴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에게.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더 이상 거기에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그들에게는 주었거든요. 선택의 의지를. 그래서 가인이 마음에 죄를 품었을 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벌써 그렇죠. 거기에서 죄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를 받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도 하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아기가 차 밑에 깔렸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차를 들어 올린대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데 아예 그 믿음 자체를 없애버려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죄에 그냥 노출이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가 항상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의 연장상으로 저희가 타락한 본성으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중에 저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긴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쓰고 오셨다는 것이 그 성육신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요 너무 큰 정말 보배로운 위로가 되고 저한테는 소망이거든요. 네, 그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단순한 그런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졌을 때요. 저희가 사람을 보고 넘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진짜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리고 그 상대편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비참한 생각이 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품성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정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얘기하신 그분이요. 그분이 그렇게 용서 안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네.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와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요. 그 순간 그분한테 소망을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다시 나았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다시 그 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도 진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가 저희한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은 죄가 아니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좌절과 또 우리 양심의 큰 가책과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면 즉시 물에 빠집니다.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의가 털 것만치도 없습니다. 근데 의가 없는 인간들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거르셨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무리를 그냥 걸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서 사람을 제자들을 돌아봤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그죠? 예, 우리는 물론 연약해서 그런 경험을 계속하지만 우리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사면 주님은 언제든지 팔을 벌리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곧바로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해야 되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명하려거든 성경을 읽어라. 안전하려거든 그것을 믿어라. 거룩하게 되려거든 그것을 실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이 입에 술잔을 갖다 대면서 주여 술 취하지 하게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삶을 심지어는 세상의 소설이나 TV나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많아서 열심히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진리를 위한 것은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것을 돌이켜서 정말 내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족할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 백성,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성품을 온 우주와 세상에 증거할 그 참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참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